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십 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며 함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향해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들염소 바위 근처의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그 바위 굴을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는 그 굴에서 나오고 나서도 그 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굴을 나가 몇 발짝을 걸어갈 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그 굴 안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취했던 그 겉옷 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제발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사사시대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던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이제 악한 부자 나발과 그의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심판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자를 통해 영광받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26장은 1절에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하길라산에 숨어있다라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근처 지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적인 요충지였고 대로가 제공하는 신속한 이동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4장 말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사울이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금 십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에 대항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직접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갈 사람을 뽑고 마침내 아비새가 밤에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26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바로 앞에 온 줄도 모른 채 잠자고 있던 사울의 머리 곁 땅에는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은 다윗에게는 지난 과거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사연이 있는 무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악령이 사울을 부릴 때에 사울은 그의 손에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짐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 번이나 그 창을 피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사건이 1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마음은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또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 주었는데 그때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에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분노는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다윗을 감싸던 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창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잠든 사울의 머리 곁 땅에 꽂혀있는 이 창은 사울의 손에서 너무도 싫어서 그가 죽이고 싶었던 다윗의 목숨을 겨누던 그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사울의 손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노리던 이 창이 지금 이 순간만은 다윗과 아비새 그 누구라도 그 창을 들어서 지금까지 그 창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던 그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런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다윗과 함께 적진에 들어간 아비새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라도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으로 사울을 단 한 번에 그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얼마나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원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찌르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동사 낙하는 그 원문에서는 에너제틱 눈 구문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제틱 눈 구문은 동사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구문인데요. 바로 성경에서는 이 동사를 강조하고 있고 또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나아라는 이 감탄사를 사용해서 얼마나 지금 아비새가 간절히 이 창으로 사울을 찌르고 싶은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카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감탄사까지 붙여서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아비새의 요청에 대해 다윗은 그의 충성심을 이해는 했겠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의 굳은 의지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다윗이 그의 간청을 들어줄 법도 한데 다윗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아무리 아비새가 간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던 다윗의 상황을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 주변의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지금 하길라 산지 사울의 진영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의 감정을 의지한 어떤 복수를 그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자신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동안 당했던 온갖 수모와 고통에 대한 복수로 잠자고 있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한 물건은 사울의 창과 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자신의 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취한 이 물과 창에 대해서는 이 물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과도 같은 물병을 취함으로써 사울의 생명 또한 그가 취한 것이라고, 그리고 창의 경우에는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신분 역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취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든지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사울 진영에 머문 다윗과 아비새의 그 상황에 대해서 과감히 적진을 향해서 돌파한 다윗의 이 용맹스러움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용맹함보다도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사울로부터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 다윗과 아비새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서, 성경에서는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서 있을 때, 즉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이후에 아직도 잠들어 있는 사울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그들을 깨웁니다. 먼저 깨운 것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아 하고 아브넬을 불러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왕 옆에까지 가서 왕의 물병과 창을 가져갔는데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17절에서 지금 그 소리가 사울의 목소리, 다윗의 목소리가 확실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사울의 목소리가 들리자 다시 한번 사울에게 간절히 또한 묻습니다. 왜 나를 자꾸 쫓고 있는지, 내가 사울왕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왕의 분노를 샀는지 알고 싶다면서 사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그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여호와 앞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지 사람들이 사울을 격동시킨 것이라면 다윗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러 나온 것과 같다고, 참으로 사울 왕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던 사울은 자신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21절에서 다윗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라는 사울의 고백에서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 나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울로부터 잘못을 인정받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 창과 물병, 창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왕께 베푼 자비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한 사울은 결국 그 입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2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2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4장에서도 그리고 26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장 25장에서 선한 의도로 나발을 도왔지만 오히려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자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 덜 미워였었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감히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나발보다도 더 맺힌 것이 많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 대해서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사울을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궁궐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울에 대한 맺힌 원한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잠들어 있는 사울의 그 얼굴 앞에서 함께 간 신하 아비새가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7편 8절과 10절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7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7편 10절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원할 때 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담대히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간 낭비 없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직접 치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보았던 엔게디 광야 주변의 동굴에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 그 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그 적진을 뚫고 그 왕 사울 왕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병사 한 명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상황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했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겨우 목숨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24장 20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 또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사울은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닥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8절에서 다윗에 대한 아비새의 굳은 의지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그의 간절한 요청을 수락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새의 간절한 요청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각을 살리고 양떼 중에서 좋은 것을 살린 것은 1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부하들이 간청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을 거절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이 신하가 나의 이 거절과 나의 거부로 인해서 자칫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은 더 잘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그가 굳은 의지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내게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하자고 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을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죄를 범한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12절에서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그의 결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 내 옆에서 간절하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원수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본문 26장 21절에서 다윗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던 사울은 자신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에 감동하여 21절에서 다윗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의 원수까지도 그 행위에 감동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결국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선지자 발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내가 감히 어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수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자로 살아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다윗에게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한 아내 아비가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안에 경건한 성품을 세워가셨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다윗을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 살펴본 24장, 25장, 26장은 서로 연관성을 이루고 있는 장들입니다. 비록 각 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다르지만 세 장 모두 다윗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장과 26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어 그가 장차 이 이스라엘을 이어나갈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고 25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비가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옮겨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은 원수와의 만남 가운데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재미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무술 영화가 있습니다. 무술 영화의 내용은 복수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상대의 목숨을 빼앗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저 먼 곳에서 아니면 숨어서 죽어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나 딸은 이제 장차 자신이 커서 언젠가는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칼을 빼앗아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았던 그 원수를 다시 한번 자신이 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이런 영화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이 사회 가운데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는 원한 관계에 의한 각종 범죄라든지 보복운전이라든지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불특정한 다수에게 복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범죄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진 채 결국 그 사람이 아주 철저히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보복이 점점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을 피해 고립된 시간 속에서 오히려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할 시간을 기다리며 칼을 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보냈기에 다윗은 지금 사울의 면전에서도 사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살벌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피로 피를 갚는 복수의 세상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그럴듯한 소리가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소리라면 과감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 소리에 담대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역시 동일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의 시간을 지내온 다윗이었지만 그가 마침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발적인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의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게 하고 담대한 신앙의 결단과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